예,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인도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가중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 일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참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참 착각 중에 착각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렇게 독수리 위에 달린 파리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날아올랐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는데 원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평생 왕으로만 살아야 하고 이런 착각 속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재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재벌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말이죠.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쉬워요. 특별히 뭐 모태 신앙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난 날 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다. 뭐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러면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일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 오늘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법궤는 뭐 그냥 뭐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재료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묻혀서 뭐 한 길이가 한 1m 20cm 이렇게 또 70cm 높이가 한 70cm. 근데 그 뭐 상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오직 돌판 두 개 들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새겨준 그 십계명, 그 돌판 두 개 든 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싸우다가 지고 나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기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그걸 짊어지고 싸웠는데도 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 전부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우리는 읽으면서 혹시 통탄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나를 따르겠다고 시작된 좋은 걸음들이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걸음들이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12세기 BC 12세기 말에 그 크레테 섬에서 또 에게해 지방에서 이렇게 건너온 해양 민족이에요. 주로 지중해 연안 쪽에 살았죠. 그런데 점점 영토를 확장하려면 산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물론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기로 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그렇게 못 살면 그 채찍을 들어서 쓰는 게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야단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콕 쓰는 게 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철기 문화에서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에 아직 이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강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보니까 한쪽은 뭐 이렇게 이쪽에 진치고 뭐 어디에 진치고 해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맞닥뜨렸는데 첫 전투에서 한 4천 명 이렇게 손실을 입고 나니까 장로들끼리 모여서 인원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논의 끝에 고작 결론에 이른 게 그래 우리가 그 법궤를 가져와서 한번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법궤 우리 선조들이 법궤를 메고 늘 광야를 전전했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로 발행하면 언제든지 장막을 걷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법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고 또 모압, 뭐 에돔, 암몬 이런 족속들과 연전, 연승할 수 있었던 건 그 법궤 때문이 아닐까? 또 요단강을 건너올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춰버렸으니까 이 법궤의 효력은 신통력이 대단한 모양이지. 또 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은 뭐 일곱 바퀴 도니까 그냥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서 이 법궤만 메고 우리가 한 바퀴 돌기만 해도 전쟁은 이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해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누가 가지고 올까요? 홈니와 비누하스라는 이 두 제사장이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달라고 하는 장로나 뭐 가지고 오는 제사장이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도 버릇이 못 되고 하도 타락하고 하도 엉망진창이어서 도저히 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뭐 애가 잘못하는 걸 마냥 두고 보겠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매를 들든지 애를 야단을 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그 범죄를, 죄악을 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짓고도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편치 않게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택하는 방식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인들의 손에다가 우리를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블레셋 사람처럼 음란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러면 뭐 블레셋 사람들하고 살아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은 그냥 형편없이 빗나가면은 또 몇십 년 또 지배를 받다가 살려달라고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또 그 뭐 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사를 통해서 잠깐 건져주셨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때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답답한 것은 이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발상과 법궤를 내주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현장, 전장에 나가는 이 군사들과 이 모든 게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한가운데다가 이 그룹 천사들의 그룹을 천사들 만들고 날개 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로 그 법궤를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그냥 타락하게 만들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이미 떠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고 만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지 않다, 그걸 눈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미 이 법궤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원래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갔는데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속하지 않고 들어가면 못 나왔어요. 그런 장소인데 아무나 들어가서 그걸 들고 나온다? 그 이미 안 된 거죠. 어쨌건 그걸 법궤를 들고 나오는 이 신앙의 현 주소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전쟁에 졌다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되었냐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음식 가만두면 점점 신선해집니까? 그런 음식 없잖아요.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상하더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구 환경은 점점 좋아집니까? 환경 관련한 프로그램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생물의 몇 퍼센트가 다 소멸됐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 시켜 먹고 하는 바람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늘어난지 아시죠? 모든 생물들이 플라스틱 지금 먹고 사는지 아시죠? 지금 100년 못 견딘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얘기고 2050년 못 견딘다는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책임지죠? 그냥 오늘 하루 우리 먹고 사는데 급급한데?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도 더 좋아지지 않아요. 20년, 30년 되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죠? 그런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신앙의 본질로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더 좋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난 첫 사랑을 간직하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도 또한 이렇게 법궤를 현장에 가지고 나와서 누구에게나 내가 법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법궤를 부적처럼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법궤 부적 신앙을 남의 신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궤는 들고 나오지 않지만, 아니 들고 나올 법궤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한 거를 법궤처럼 부적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성수합니다. 주는 11조 꼭 합니다. 그걸 남한테 우리가 들으라고 알라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가 그게 마치 우리 신앙을 보증하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적처럼 쓰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면죄부 팔다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돈 좀 몇 푼 내고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그 면죄부 팔아서 그 면죄부를 부적처럼 붙이면 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부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혹시 뭐 부적 여기 평생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부적이 많았습니다. 뭐 사방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심지어 뭐 베개 밑에 넣고 이불 밑에도 넣고 지갑에 그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심지어 속옷 뒤에도 꿰매가지고 그 부적을 넣고 다니고 사방에 부적을 달았어요. 왜요?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부적이 나를 지키는 효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섬기는, 지역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그런 지역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부족을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는 지역의 수호신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뭐 아브라함이 뭐 그 저기 저 길을 떠났다가 뭐 그런 것들 다 그 시대에 있던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이제 뭐 아버지 뭐 라반한테서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 그런 게 다 수호신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호신들이 도처에 많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그 수호신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오로지 구원의 역사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이 어떻게 교체되고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가 뭐 중요한지를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좋은데 약한 자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강한 자 행세를 하고 본인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당하니까 고작 생각한다는 게 법궤 가져다가 부적 붙이듯 이렇게 타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 2021년 우리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우상을 만들겠어요? 우리 뭐 집에 누가 뭐 제주도에 있는 돌 하루방 하나도 안 갖다 놓죠. 심지어 저희 집에는 어릴 때 아이들한테 인형도 못 만지게 했어요. 그것도 뭐 우상에 속한다고 사람의 형상을 본 뜻을 만든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는 오늘날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첫 번째 제1조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제2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너를 위해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까닭은 또 우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까닭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안 만들지만 그러나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나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플라스틱 조각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의 흔적들을 우상의 조각들을 안 먹고는 못 사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뭘 우상으로 삼고 있나? 나는 뭘 우상으로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 그걸 먹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비록 내가 무슨 뭐 돌 만들어 놓고 돌 하루방에 절을 하거나 무슨 우리는 불상에 절을 하거나 심지어 제사 지내지도 않고 그런 걸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끔찍한 우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신관 자체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듯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신관 그것 자체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뿐이지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로 결단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그걸 굳게 붙들고 갈 수는 있을 망정 내가 천지 사방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늘 내 편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간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을 들어서 성령이 그 입술을 만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사탄이 심어주는 가라지와 같은 생각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겠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때는 제정신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눈앞에 닥쳐오니까 그는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가론 유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엉뚱하게도 사단 편에 섰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썩 좋은 신앙들이 아니에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늘 세상의 방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생각하게 되고,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잠시는 법궤가 왔다고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저 신이 어떤 신인데? 저 신은 정말 불패 신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이 대승리를 이루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까지 가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왜 결과는 블레셋이 3만 명을 학살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냐는 말이에요. 법궤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왜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을 이겼냐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장부답게 싸우다가 죽을래? 아니면 잡혀서 저들의 종이 될래? 저 법궤 부적에 눌려가지고 기도 못 펴고 그냥 항복하고 뭐 할래?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저 법궤 부적을 이겨볼래? 여러분, 더 용기 백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온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밖에는 지금 이 세상에 남은 존재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소리를 내면 낼수록 세상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과 우리가 함께하는데 진리가 없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지고 무엇에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늘 이기는 싸움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전장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보다도 우리가 더 큰 부적을 만들어 와서 법궤 부적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그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기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얼마나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저들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게 할 양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랑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같이 읽음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에다가 다소 출신으로, 다소는 교육도시입니다. 부모가 그를 정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 온 거죠.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적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자신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적 신앙은 결정적일 때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그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행위는 자칫하면은 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야 결국은 부적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할 신앙이 어느 순간 행위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불안함이 가중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상에 필적하는 부적을 반드시 어딘가에 지니고 다니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불안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신앙을 떠나게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우리는 더 이상 부적이 필요 없는 신앙,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적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부적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줄 법궤 같은 부적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헛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요, 오직 우리가 의뢰할 것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홈니와 비누하스가 그 일을 저버렸을 때 무슨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둘이 한날 데려가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한날에 그들을 데려가 버리고 마합니다. 미리 데려가겠다고 예고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나를 경멸하면 나도 무시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호주머니에 있는 내 저기 저 무슨 뭐 칼처럼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 뒷호주머니에 있는 줄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만들어 놓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우상이나 부적처럼 만들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드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멸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마는 것이겠죠. 오늘 이 홈니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저희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안 맞겠다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적어도 그토록 불안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 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으면 남겨두십니다.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일 수 있고 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늘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군지 바로 혼날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성경의 11조에 관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조를 100만 원 내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벌 수 있도록 복 주시나요? 할 말을
저는 뭐 60배 100배니까 100만 원 하면 1억 벌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째째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주셨던 부적 신앙이라는 거에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드릴 테니까 말씀대로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이거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쭉 오래 해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잘해주시는데 살살 대하는데 시간 지나면 좀 강하게 대하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던 우리 어느 성도께서 따지듯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부적 같은 신앙 행위를 누가 가르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발 디디는 순간부터 받는 믿음의 ABC 교육이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부적 같은 신앙을 누가 가르쳤냐?
네.
그 뭐 엘리나 홈리나 비누하스 같은 제사장이 가르쳤겠죠. 본인이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래?
힘드니까. 네, 그 지금이라도 옳지 않다는 걸 들으셨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속도에 관련된 또 질문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흐름과 상황이 너무 빨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는 동안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밀리듯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본능적으로 제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도 이게 세상 속에서 속도라면 뒤지지 않을 만큼 빨리 달렸는데요. 방향이 빗나가면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는 늘 속도가 빠를 때 생기는데 저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적신앙이라는 말씀을 썼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부적신앙이 될 수 없어요. 부적이란 나를 향한 신앙이 주는 그런 통상적인 관행이죠. 저는 이 세상이 지금 속도를 급속히 올리는데 이렇게 따라가기만 할 거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이 세상은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이 속도가 결국은 파국을 불러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이고 방향이 맞으면은 우리는 속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방향을 점검하지 속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동시에 또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꾸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앞으로 살면서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수는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뭐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하는 실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실수들이 있어요. 대가는 혹독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일어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번씩이라도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단 한 번 실수라도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우리가 진짜 어디를 향해 있나를 그러면 네. 돌이켜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 아, 목사님 전에 그 십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몸에 품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 언니가 그것도 우상이다.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십자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다 벗어라 이러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겠다는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고 늘 뭐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그 벗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 차 뒤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계속 추월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 조금 좀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십자가의 스피릿은 없고 십자가의 형태만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뭐 거짓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십자가를 뭐 목에 걸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뭐 반농담사와 비슷하게 말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목에 걸고 오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또 생각나면 뒤로 한번 돌렸다가 또 앞으로 걸었다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결혼한 아들을 며느리와 같이 나무랬더니 연락을 끊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은 사과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른이라도 자녀들한테 잘못했으면 이번에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고 그럴 때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싸우면 누가 더 잘못했냐면 부모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다.
답은 들었지만 참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거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됩니다.
예, 우리 저 예배해야 사니까 이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분은 또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래요. 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게 부르는 게 입에서 안 나와요. 특별히 아빠는 더 안 됩니다. 뭐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 보고도 아버님 불러봤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빠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이 보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달라져요. 훨씬 솔직해지고 훨씬 내가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안 된다 이거는 뭐 그 연습해 보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골방에서 그거 하라고 골방이 있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안 되면 아버지만 한 열 번 부르고 기도를 마쳐도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무슨 생각인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루 종일 아버지 네. 아버지 왜 저러시나 네. 그랬는데 그게 다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들 교회에서 철하하실 때 보면 기도가 뭐 하시나 보면 주여 아버지 그게 참 맞아요. 근데 그 기도 다 들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아버지 되기로 결정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한번 입술을 열어서 부르는 게 필요할 그게 순종이 아닌가 싶네요. 미얀마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미얀마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요?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정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이 과거사를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근대사에 우리처럼 그렇게 치열한 민주화 운동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기대도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우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금 이 미얀마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기도로도 물론 도울 수 있지만은 작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도우는 채널들이 열려 있고 또 무슨 뭐 기도 편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뭐 한국의 지상사들이나 또 거기 외교관 외교단들은 철수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분들을 뭐 이렇게 시민 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도 또한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단순히 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 학교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미얀마의 그 안타까운 일을 누군가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미얀마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잘 듣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듣고 또 잘 듣고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뭐 그렇기도 하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미얀마 상황을 조금 더 숙지해야 될 거예요. 더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 정권이 그 로힝야 그 소수족을 대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군부 정권이 계속 그 친중 쪽으로 저렇게 방향을 잡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저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유엔이 개입할 수 없는 사태 이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보면서 정말 신앙의 측면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돕는 채널도 그렇게 뭐 속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는 뭐 그런 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아마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기회가 되면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때로 이렇게 질문을 전해드릴 때 불편한 질문은 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특히 이 질문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베이직 교회 성도 중에 평상시에 사람들 욕을 매일 하고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만 달고 삽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만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착하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엔 하나님 안에서 변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교회를 나와서 밖에서 보면 늘 험한 말, 남의 욕만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뭐 참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좀 충분히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새 이제 그 새가족반을 12주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 참 어떻게 12주씩이나 하냐 그러는데 우선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수평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수평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교회 가서도 변했을 텐데 난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섭렵하고 정말 쇼핑하듯 다닐 뿐인데 어디를 가도 뭐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건 뭐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지 않고는 길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주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 그 입에 욕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네. 그 누군지 좀 가르쳐. 가르치고 싶으면 제가 특별히 좀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만. 누구실까요? 오늘 여기 오셨나요?
전 국민이 보기에 그분을 디스했어요. 근데 우리 뭐랄까, 좀 힘든 일인데요. 샬롬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내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아니라 그러면 아니오 한 일에 아니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왜냐면 또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언젠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뭐 잘 그런 얘기하죠. 주님 앞에 가면은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나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서 서로 간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건 별로 안 묻는 게 사실은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하는 게 나는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물으면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대학 서열이나 무슨 병원 서열처럼 인류교회, 이유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주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거나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거나. 그러면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몸 밖에 있는 교회 아닌 뭐 성도 아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회개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고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적 신앙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기도할까요, 목사님?
네, 그러시죠.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또 질문한 고민들 같이 나누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또 잘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자녀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결정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귀하고 내 뜻과 비할 수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그 진리 앞에 서는, 그래서 순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동안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핑계 삼거나 하나님을 부적 삼지 않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런 슬픈 역사를 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을 주시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